참 세상이 어수선한데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또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원래 우리 표어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제 생각은 이런데요 그리고 바로 접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밀고 당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예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묵상 잘 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바꾸어 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이 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계시도 받고 이제 막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눈은 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금 저기 직가라는 곳에, 스트레이트 스트릿입니다.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만나라고.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단반말하 그러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도 지금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어렵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러 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좀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고. 그는 이방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임금들에게 내 복음을, 나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릇이라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줘도 이렇게 좀 버틸려고 그러는 게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너 누구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근데 그 데려오라 그러는 그 여자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엄란하고, 그러니까 아주 창녀 같은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데려와 살아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만 보면요, 그 아무 다른 얘기 없이 가서 그 여자 데려와서 살더라고요. 고생 무척하죠. 그 호세아가 몰랐겠어요. 그런 여자 데려와서 틈만 나면 나가서 눈 맞아서 나가고, 틈만 나면 돈 가지고 가서 또 찾아오고, 이런 게 성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보게 되는데 요나서는 또 다른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모르는 사람이 다 없습니다. 다 잘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요나서는 지어낸 이야기라 그러는 사람들, 이거는 전설이라 그러는 사람들, 이건 신화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진짜로 요나가 겪었던 일을 요나가 기술을 했고,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친히 요나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렇죠? 요나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한 2800여 년 전, BC 한 8세기 정도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잘 살 때입니다. 막 조금 강대할 때예요. 근데 저기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철기 문명을 가진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전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아수르는 망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거를 지진으로 때리든지 화산으로 터뜨리든지 저거 바람으로 엎어버리든지 저거 없어지면 좋겠다고. 꼭 한국 사람들이 뭐 해일이 나거나 뭐 하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지금부터 성경책 가정에서건 여기서건 펴놓고 빨리 한번 정신 차리고 보십니다. 요나서는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하면서 마지막도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처음도 여호와의 말씀, 마지막도 여호와의 말씀인데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쉬운데 그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2절 너는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서 가면 되잖아요.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라 그러냐 그러면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그럽니다. 이거 외치는 게, 쳐서 외치는 게 뭔가 하면 죄를 조목조목 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거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로요? 니느웨로. 니느웨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이라크,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으면 티그리스 강 상류 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의 모술 지역 있는 근처라고 그럽니다. 모술 지역이라 그러는 분도 있고 여기는 이란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먼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한 500마일 정도 떨어졌다 그럽니다.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가야 됩니다. 육로로 가야 됩니다. 비행기도 없고 물론 뭐 자동차도 없고 그리고 배로 가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요? 걸어서 육로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조목조목 죄악들을 이야기해라. 그 죄악이 나한테 상달됐다. 3절 말씀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이 일어나더라고. 너 일어나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일어나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어요?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살아계신 주 찬송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주 다 믿잖아요. 요나도 믿어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일어나서 저기 저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야 될 텐데 그러나 요 그러나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요 이 속에는 그 사람의 고집과 그 사람의 신학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인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일어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다시스는 반대편이에요. 지금 가라는 니느웨는 동쪽에 있습니다. 육로로 가야 됩니다. 근데 다시스는 어디 있습니까? 다시스는 서쪽에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멉니까? 한 3,000km쯤 됩니다. 800km 반대쪽으로 3,000km 되는 대로 튀려고 그럽니다. 뭐 타고 갑니까? 하나님이 육로로 이렇게 가라 그랬는데 배를 타고 도망가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싫으니까 그냥 돈을 준비해가지고 배 타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빠라는 곳으로 갑니다. 요빠가 항이 조금 작아요. 항구가 작아서 큰 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다시스로 가는 이런 큰 배가 잘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려갔더니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배가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도망가는데 이거 뭐 도망가는 길이 쭉쭉쭉 열려 있는 거 있잖아요. 3절 보십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마침. 나쁜 짓 하는데 마침 있으면 이게 길이 열리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좀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돈을 성가를 지불하고 배에 우리말 성경은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히브리 말은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went down into it. 그러니까 배가 여기 있으면 위에서 내려가서 배를 탄 겁니다. 우리는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올라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지금 요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행동의 거지를 보면 자꾸 내려갑니다. 지금 배를 내려가서 탔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서는 어디 갔습니까? 배 지하로 내려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 밑창에 있다가 자기는 다시 이제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바다 안으로 또 떨어집니다. 근데 바다 안에 떨어졌더니 또 물고기가 또 물고 자기 뱃속에 물고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피해서 도망가는 게 마침 이래서 열린 거지만 참 도망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에게는 길이 열린 것 같은데도 다 그게 나쁜 길로 열려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지금 가는데 4절 여호와께서 무엇을요? 큰 바람을 대풍을 일으킵니다. 이 배에는 아주 유능한 선장이 타고 있습니다. 경험도 그리고 기술도 좋은 선장이 이걸 막으려고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다 버립니다. 이 배는 무역하는 배입니다.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여기 있는 물건을 여기까지 운반만 해줘도 엄청나게 이윤이 남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이게 귀한 물건들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버립니다. 바로 버립니다. 지금 일어나서 막 급하게 돌아갑니다.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기 수호신들 부르고 그 가운데 물건을 다 배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5절 뒷부분 뭐해요? 배 밑중에 제일 밑으로 자꾸 내려간다 그랬죠.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성도들도 요나가 왜 도망갈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왜 도망갈 것 같아요? 그건 좀 접어놓고 지금 진행되는 것만 보면 지금 선원들이 이렇게 막 물건까지 버려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배를 간수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우리 중에 죄를 지은 놈이 있다. 제비 뽑자. 제비 뽑아서 그런 바닥에 던져버리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이걸 뽑자마자 성경을 보시면요, 주위에서 득달하듯이 막 질문을 합니다. 와이 와 너 왜 그랬겠냐고 막 질문하는 게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 내 생업 어디서, 고국이 어느 민족, 이렇게 8절에 보면 막 질문을 막 해대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놀랄 뿐만 아니라 너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아니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피해가지고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10절. 무리가 알고 중간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이거는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질문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신이 살았다고 그러면서 신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 짓을 했느냐?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근데 이 선원들이 참 착해요. 이 선원들이 죽이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노를 지어서 항구에다가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바다에,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질 텐데 우리 무죄합니다. 우리에게 피값을 묻지 마소서. 그러면서 던집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뭐요? 무죄한 피를. 지금 자기들은 지금 요나를 던져야 되잖아요. 안 던지려고 그랬는데 던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던졌습니다. 17절. 던졌더니 잠잠해졌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꼭 막힙니다.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는 물고기는 없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래는 목이 생각보다 좁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삼키지만 큰 상어는 사람을 삼킬 만큼 이게 커서 사람을 삼키기도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여튼 무언지는 모르지만 큰 고기를 준비해서 꿀떡 그리고 삼킵니다. 이 장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불순종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래서 기도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하나님 구해 주실 것도 믿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2장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어디 해변에다가 툭 토해내게 합니다.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어떻게 했습니까? 토했습니다. 이 육지가 어디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기 니누에는 아닙니다. 니누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니누에는. 그러니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에 욕바 있는 근처일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바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막 가서 이제 회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첫 번째와 동일합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똑같죠 그죠?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벌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럼 뭐를 명했습니까? 이제 그 다음이 나옵니다. 내가 너한테 명한 거를 이야기하라고.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뭐만 전하면 돼요? 여호와의 명하신 것만 전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성경 말씀 해석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심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근데 하여튼 하고 지금 요나에게 내가 명한 바를 가서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가서 막 이제 외치는데 지금부터 빨리 한번 보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가 얼마나 큽니까? 한 3일 정도 걸어다니면서 막 얘기하면 될 정도로 큰 성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여기에 몇 명이 살았습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60만 명 아니면 75만 명. 뭐 인구조사 표가 없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가면 우리가 대충 몇 명 이러는 게 이제 감이 잡힙니다. 하여튼 하고 그렇게 큰 성이에요. 3일 다녀야 되는 이 성에 지금 하루 다니면서 뭐라고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 거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뭐라 그랬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동그라미 쪽 이렇게 한번 쳐놔보실래요? 다른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 물론 했기도 했겠죠. 주된 걸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말만 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울리고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이러면서 니느웨가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길을 다녔는데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금식을 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막 울면서 회개합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들립니다. 니느웨 왕에게. 그랬더니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자기 조복을 왕복을 벗고 자기도 굵은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우리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금식해라. 너희만 금식하지 말고 동물들도 다 금식해라. 금식 그냥 하지 말고 음식도 끊고 물까지도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그랬죠? 아까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그냥 외쳤더니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가 히브리 말로는 딱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 여섯 글자도 아니에요. 딱 다섯 글자예요. 우리말로 하면 몇 마디가 되죠? 이제 히브리도 마디로 치면 그걸 다섯 마디예요. 짧아요. 아주 아주. 우리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 네 마디예요. 네 마디. 요 짧은 말을 갖다가 질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3일 다닐 것도 없어요. 하루 다녔는데 다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셔.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얼른 한번 보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5절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 선포하고 뭐 물온 대서하고 굵은 배 입고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려서 왕이 보좌에서 조복을 벗고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면서 7절 보면은 조서 내리고 아주 급하게 막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혹시 뜻을 돌이켜서 우리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과 동물들과 모든 것들은 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금식 물도 먹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가든 길들을 다 돌이킵니다. 악행들을 안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손발이 다 주님 앞에서 딱 바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들을 벌을 내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삐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가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얼마나 선지자인데 기뻐야 돼요. 막 펄쩍펄쩍 뛰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도망을 갔네요.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4장 1절로 들어가 보면은 요나가 싫어하고 요나가 아주 노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1장 1, 2, 3절에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굉장히 고약스럽고 이 이유가 굉장히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유대인들이 그걸 잘 수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습니다. 4장 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요나가 왜 도망갔습니까? 그냥 간단히 불순종이라고 하면 얘기하면 맞는 말이지만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그러나 그럴 때 거기에는 자기의 고집이 들어있고 자기의 신학이 들어있고 자기의 신앙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게 요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전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이유는 제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은 혹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오면은 우리 같으면 저 민족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들을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스러워서 궁휼을 베풀고 벌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리라고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그 짓은 못하겠기에 도망갔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비록 니느웨에 있는 죄악이 하늘까지 상달되는 그런 민족과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뜻이 있는데, 내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I don't care입니다. 그걸 하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걸 하면 내가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은 3000km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 이제 3절은 요나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저 죽여주십시오. 저 생명을 취해가십시오. 이거 너무너무 싫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저들을 용서해주고 참 팍 끓이고 저 민족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죽여달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 이렇게 성내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내 뜻대로 저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요나는 마음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장면이 바뀌어서 요나는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 니느웨 성이 보이는 산 있는 데로 가서 동편 쪽으로 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망하는지 하나님이 40일 뒤에 망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러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5절입니다. 이제 요나서 다 끝나갑니다. 참 희한한 성경책입니다.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뭐를 지었습니까? 초막을 짓고 그럼 기도해야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은 쥐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러나가 그냥 그대로 쥐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뭐예요?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구원받는 것을 보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초막을 짓고 이제 산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참 선지자도 이렇습니다. 선지자도.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옆에서 방랑쿨이 하나 쑥 자라게 합니다. 이 중동지역의 방랑쿨은 땅으로 기는 게 아니라 나무같이 있어서 큰 이파리같이 되어 있는 것들도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초막은 해맞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방랑쿨이 하나 쑥 올라와서 이파리가 크니까 쑥쑥쑥쑥 해서 머리 있는 데를 이렇게 덮어주니까 시원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고놈 방랑쿨 때문에 아주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한번 보실래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랑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방랑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그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방랑쿨.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방랑쿨이 하나 올라와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요나는 틀림없이 한인 동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같이 대머리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 성경 요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나 그리고 어디서 뭐 나오는데 보시면 대머리 같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더위를 이렇게 잘 못 참았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좀 낫죠. 그런데 방랑쿨이 싹 올라와서 이렇게 딱 덮으니까 이걸 너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방랑쿨 밑둥을 벌레를 보내가지고 싹싹싹 갉아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싹싹 갉았습니다. 그럼 싹싹 갉으면 완전히 내려앉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도 조금 뭐 좀 시들기도 하지만 그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햇볕이 쫙 비치면 이게 싹 다 사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입니다.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랑쿨을 썰게 하심에 방랑쿨이 조금 시듭니다. 그리고는 8절 해가 뜰 때 이제 이 초막에 있잖아요. 또 어떻게 저게 하나님이 저걸 무너뜨리는지 안 무너뜨리는지 보자 그러고는 지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참 어디서 동풍이 확 불어옵니다. 이 지역의 동풍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이게 모래나 먼지를 확 몰고 오는 강풍이고 어떨 때는 열을 확 몰고 오는 열풍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풍이 있고 열풍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열풍으로 보냈습니다. 무지무지 뜨거운 바람이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방랑쿨 시들었던 게 확 다 없어지고 이제 너무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입에서 선지자가 툭 뱉어내는 말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가 그런 말 너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이거. 퍼스널리티 배드한 사람이죠. 하여튼 하고 보시면요.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제가 열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준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이건 혼미하여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 불평을 막 갖다 내쏟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일을 시켜놓고는 이렇게 뜨겁게 하고 이게 속에 이제 다 있는 거죠. Between the lines 보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 확 지금 화가 나가지고 쏟아냅니다. 그리고 저 민족은 미워 죽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어떻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아직까지 안 바꿨죠. 자기 생각 그냥 그대로 붙들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박농쿨 하나 죽었다고 왜 이가지고 성내고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일을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능쿨 하나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이러면서 박능쿨 가지고 이제 또 뭐 하나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성경에 아꼈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절 제일 뒷부분 아꼈거든의 뜻은 내가 측은히 여겼거든. 동정심의 마음을 가지고 보았거든. 네가 키우지도 않고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네가 심지도 않고 그 박능쿨이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측은한 마음이 들고 내가 동정심 드는 마음이 들었는데 야 이놈아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고대 도시를 연구하고 인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연구를 해내더라고요. 어떤 도시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간혹가다 아이들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나 봐. 그러면 그 아이들 숫자의 5배가 그 전체 인구래요. 지금 여기 몇 명 있다고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12만 명. 그러면 이 니느웨 전체 인구가 대략 어느 쯤 된다고요? 60만 명. 그리고 동물도 있고. 야 이놈아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배양하지도 않고 네가 어떻게 하지도 않은 이 박능쿨이 하나 시들어준다고 너 나한테 화를 내면서 참 그걸 박능쿨은 측은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보는데 이 성에는 이놈아 60만 명의 사람이 있다. 이 60만 명의 사람을 내가 아끼고 이들을 내가 보호하는 게 네가 뭐가 불만이냐? 이게 마지막 성경이에요. 11절 한번 보실래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몇 명여?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이 등장하는 그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악이 많은 그들에게 내가 내 자비를 베풀고 내가 은혜를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마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틀림없이 아마 요나가 아마 회개도 하고 아마 마음을 바꿨을 거예요. 이 요나스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지금 읽어요. 지금도 염 키프로 되면 오후에 요나서를 읽습니다. 저도 이거 요나서를 많이 읽었는데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시간이 얼마 걸리질 않습니다. 굉장히 쭉쭉쭉쭉 이렇게 흥미진진하면서 이 사건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왜 기록했을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을 뽑았습니까? 출애굽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고. 내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뭐 인도하는 건 둘째치고 뭐예요? 다른 나라 폭 망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나스를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구약의 신약이라고.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곳이 이 요나서라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요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2800년 전에 써서.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면 우리한테는 니느웨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해라 그러면 싫어가지고 다른 짓 달라고 헛짓 달라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한테도 니느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뭐 1년 12달 그걸 다루지는 않지만 표어로 붙인 거는 한번 우리를 잘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다 이왕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변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어떤 거는 잘 지키고, 근데 이걸 다른 어떤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면 이게 막 싫고 그게 내 니느웨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성도들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큰 선물 중에 뭐 믿음 이런 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선물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데 왜 어떨 때는 우리의 니느웨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민족도 있잖아 우리. 저기 뭐 방글라데시나 뭐 저기 저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용한데 우리 가까이 있는 그 두 자로 되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그 뭐 그게 니느웨라. 기도를 잘 안 해요. 성도들 거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다 다루시겠지만 그럼 좀 더 좁게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니느웨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려니까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래서 점잖은 체 하지만 그 우리 니느웨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 겉으로 안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안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이제 다 갖다 쓰다듬어 보면은 어떤 사람 빼는 거지. 이거 내가 보기만 해도 좋고 그냥 있어도 눈이 반짝반짝하고 가슴이 뛰는 사람만 내 이웃으로 놓는 거 있지. 나머지는 니느웨예요. 니느웨.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도 있습니다. 있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수는 요 밑에 잡아놓고 없는 채 하면서 나를 바꾸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네가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콕 집어넣고 이거 퍽 덮어놓고 이거 아주 귀한 새싹처럼 담아놓고 신경질을 할 때는 살짝 꺼내가지고 확확확 하면 속도 후련하고 또 넣어놨다가 꺼냈다가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 만큼 길지가 않아요. 툴툴툴 털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가면 뭐라 그러죠?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외우기는 딱 간단해요. 남이 내 눈에 보이는데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고 나하고 다른 거 투성이고 그렇죠. 그럴 때 얼른 봐야 되는 게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분을 사랑해서 저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분도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지. 여기까지만 가도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미우니까 그냥 내가 낮고 저 사람이 나쁜 것 아니면 나보다 낮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을 때는 또 얼른 자기를 보시면 됩니다. 아, 나도 한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교회에서 천방지축처럼 내가 이게 옳고 저거 옳고 그랬지만 다 가만 보니까 그때가 부족했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참아주셨네. 그때 참 다른 사람들이 참 인격이 참 좋았지. 이렇게만 봐도 내 입에서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 다에게 이건 우리의 니느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서 한번 고쳐보자 그러는 거는 시도를 하셔야 돼요. 즉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하지 마라 그래도 다 합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그런데 싫은 사람 사랑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잘 안 되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신앙이 참 주님 앞에 성숙해져야 됩니다. 지금같이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요 한 몇 개월 동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이상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 드러난 거는 요 몇 개월 새입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고난의 때가 있으면 아이 뭐 지금 편한 게 있어서 다 숨을 수가 있을 텐데 성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를 클릭을 많이 하는지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는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그런 시대예요. 참 희한한 시대입니다. 뭐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도 큰 데서 내가 싫으면 이걸 닫아버리면 나는 내 거를 표현할 수가 없는 세상이 지금 됐습니다. 미국인데도 이런 세상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 생각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내 생각이 이래도 어디로요? 하나님 생각으로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믿게 하는 이것만큼 큰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이거같이 대단하게 아름답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 니느웨가 다 여기 지도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들 이런 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 묶인 것들을 풀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참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쫙 정리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아니라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닐 때는 나를 쫓아오라고 그렇게만 하면 너는 한평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기쁨으로 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모든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오늘도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였지만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려운지요. 우리 각자가 이 말씀 가슴에 잘 담게 하시고 참 예수 믿는 믿음 주신 이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사랑 못할 것이 없고 내 것 내주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참 성숙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여러 가지 물질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곳간마다 비지 않도록 성경에 약속한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